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출생이 미리 예고되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만은 예고된 출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 속에 여러 시대,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예언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언급만 해도 200여 개 예언이 넘는 그런 예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출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예언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모르는 이들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이루며 오셨다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희망적인 복음의 소식으로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약속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이제 뱀의 머리를 무너뜨림으로써 승리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절망 가운데 그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이제 구약 역사 속에 많은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이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저버리고 방황하며 불순종함으로써 멸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입니다. 다윗 왕국이 역사적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메시아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사야 시대에는 이제 다윗 왕국이 멸망 가운데 처해 있을 바로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점령당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이 남아있을 바로 그때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교회 절기에서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 9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을 때였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9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렇게 유대 땅 북쪽을 다 점령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지도를 조금 줌인해서 유대 땅을 더 가깝게 분석한 이 지도를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이 다 아시리아가 점령한 것이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은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뿐이고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는 이미 다 아시리아에서 점령당했던 바로 그때이죠. 그러므로 이 사해 주변은 다 광야 같은 곳이고 비옥한 땅은 다 갈릴리 주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 2절의 말씀을 보면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바로 그 땅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 북쪽으로는 저 레바논 밑에 헬몬산으로부터 이스라엘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 땅의 가장 비옥한 땅이 다 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납달리와 수브론 땅,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 열거된 이 지역이 지도로 보신 이 북쪽 지역의 갈릴리를 둘러싼 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해안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장 비옥한 땅이었기에 이렇게 아시리아가 침범하여 점령한 것이죠.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여러 제국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국은 소위 3인 정책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흩어버림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또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강제로 거주하게 하심으로 서로 피를 섞어버리고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러한 3인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대상의 희생이 되었기에 후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수블론 납달리 땅이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어둠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시대,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가장 모욕을 받은 이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어둠 속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때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모욕과 수치와 절망 속에 있었던 바로 그때에 시제를 보시면 비쳤다, 과거형 완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칠 것이다가 아니라 비쳤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면서도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완료된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갈릴리 땅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완료된 사건처럼 표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보내신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고 15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그것도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출생할 것도 예언되었고 또한 그분이 주 사역하는 사역지가 어느 곳인지도 예언된 겁니다. 그것이 갈릴리 땅입니다. 왜 갈릴리 땅인가? 가장 수치와 모욕을 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갈릴리로 이주하셔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사역하신 것이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어둠의 땅에 죽음의 땅에 생명과 빛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에게만 빛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을 가리키던 표현을 보시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둠 속을 걷던 이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온 세상이 지금 전쟁과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삶에도 죄로 인하여 어둠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의 장벽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온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갈릴리는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현실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곳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곳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빛을 비치시고 그곳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며 모욕의 땅의 영광이 되시며 죽음의 땅의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주께서 큰 빛으로 임하셨기에 큰 기쁨이 더불어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이 기쁨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추수의 기쁨,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함께 나눌 때의 기쁨입니다. 추수의 기쁨은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열매를 기다리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또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은 전쟁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의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거저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는 그런 농부의 수고, 그런 병사의 싸움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기쁨이 주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군사로서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추수의 기쁨 그리고 그 영적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쁨은 바로 그 추수의 기쁨이며 그 승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성취를 따라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내 안에 큰 기쁨이 임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부정으로 타협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오게 되는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6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죠.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절망,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기쁨이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어둠의 속에 빛이 되는 아이요 온 세상의 기쁨이 가져다주는 아이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라고 반복하는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고백하는 이 감격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시대의 어둠과 모든 시대의 고통과 모든 시대의 절망의 빛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한 아이, 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단순한 한 가정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한 사회,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아이의 출생.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 그 아이로 오신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아담이 창조되듯 그렇게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아기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거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동물들 태어나는 거 보면 이렇게 어미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조금 있다가 보면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어떤 어미는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떠나기도 하고 알아서 생존해요.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대부분 알아서 삽니다. 알아서 걸어 다니고, 말이나 뭐 염소나 다 태어나면은 조금 있다가 자기가 알아서 걸어요. 그러나 사람의 아이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기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렇게 아이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잉태되어 자라는 모든 아기들까지도 구원하시고 대속하실 수 있는 예수님. 사람이 언제 상처를 받느냐 하면 자기가 말로 소통하고 대화할 때부터 사회생활에부터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실상 인간의 깊은 내면에 보면 어머니 모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그 태아 때 그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는가가 그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아 때부터 사람은 상처받고 죄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그 태아의 상처까지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누구도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문제를 모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태아로 오셨기 때문에 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 네 가지나 됩니다. 6절에서 소개되는 그 아이의 이름은 놀라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이는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설명하는데 이제 네 가지로 붙여진 이름들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놀라우신 경이로운 신성을 가지신 분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네 가지 이름이 등장하죠.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이것은 두 단어로 분리되기도 하고 한 단어로도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 뜻은 놀라움, 경이로움, 기적적인 그런 뜻입니다. 영어 번역본은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지혜를 가지신 분. 그리고 이 기묘자 모사가 나머지 세 가지 이름에 다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에 존재하게 된 것인데 바로 이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케 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돌봄의 책임, 양육의 책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시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제국들이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수록 그 나라는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공평과 정의로 통치했던 나라의 그 시대의 왕은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점점 소멸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가깝게,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가깝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한 나라는 그대로 올바로 섰고 견고했고 부강했지만 다윗의 길에서 멀어진 후손일수록 그 나라가 망했고 지금 이사야 시대는 북왕국, 남북이 분열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도 멸망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후에 아시리아 제국을 뒤집고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왕국도 멸망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제국들을 보면 힘과 무력으로 다 통치하는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수많은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말하기를 세계 역사는 제국들의 무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제국주의에 속한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평과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전쟁과 다툼과 상처와 억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이로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명칭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며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서 예수님, 평화의 왕, 통치자로서 예수님, 그 모든 이를 놀라우시고 경이로운 지혜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7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죄와 반역 가운데 처함으로 어둠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통치로 인도하시기 위해 한 아이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놀랍고 경이로운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열정이 이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때로 쇠퇴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니 성탄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깊이 깨달으며 그것을 누리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트리 없는 크리스마스 그런 아티클을 최근에 써서 제가 읽고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성탄이 되면 트리만 생각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타를 더 생각하진 않겠죠. 그러나 때로는 트리,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트리도 그냥 크지 않게 하라.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트리가 주가 되지 않게 하자. 예수님이 정말 크게 보이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정으로 주님의 탄생을 이루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물의 일부가 되심으로 처녀의 아이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뻐하며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